가끔 이런 이야기 듣습니다. 사기꾼들의 이야기를. 결혼을 빙자해서 그것도 아주 돈 많은 재벌을 흉내내가지고 결혼을 앞두고 양가 상견례를 하는 자리에 아버지를 또 어머니를 모시고 왔지만 전부 가짜입니다. 그런 대행업체에서 형제들을 데리고 오고 때로는 친구도 데리고 오는데 전부 가짜들. 그래서 결혼식 그 며칠을 앞두고 사기를 당하고 또는 돈을 다 뺏기기도 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데 그런 일들이 가끔씩 일어납니다. 성경 안에도 그 사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황당한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결혼식을 마치고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신부가 어제 결혼식 했었던 신부가 아닙니다. 어떻게 이렇게 황당한 일을 성경 안에서는 일어나는 사건으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실망하고 속임을 당할 수가 있을까? 7년 동안 그 여자 하나 바라보고 7년 동안 며칠처럼 일하는 것처럼 기쁨으로 바로 이날을 위하여 그 아내를 맞이하기 위하여 기다려왔는데 그 여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7년 동안 그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고 죽도록 희생하며 그 여자를 아내로 삼기 위해서 기다려왔는데 그 여자가 아니라 바로 언니였습니다. 속임을 당한 것이고 외삼촌을 라반이란 사람이 그 조카 야곱을 속였던 사실입니다. 깜짝 놀랐죠. 이때 몇 가지 오버랩되는 사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내가 인생을 속여왔는데 나도 당하는구나. 가끔 이야기했잖아요. 이 세상 공짜 없다고, 공짜 무서워하라고, 이 세상 심는 대로 뿌리는 대로 다 거두는 것이라고, 좋은 거 뿌리라고 열심으로 시간 되면 기회가 되면 좋은 거 뿌려야만 좋은 걸 거두게 되고 많이 심어야만 많이 거두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선하게 착하게 의롭게 살아가라는 것이고 또 열심으로 또 성실하게 심지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되는 이유는 뿌리는 대로 거두는 까닭, 뿌리는 대로 심은 대로 우리가 거두는 이유를 그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쁜 거 심어놓고 좋은 걸 기대할 수는 없잖아요. 작게 심어놓고 많은 걸 기대하는 거, 그건 잘못된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은 반드시 뿌린 대로 심은 대로, 때로는 내가 거두지 못한다면 내 자손이 거두게 되고 이 땅에서 거두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두게 되는 것도 아닙니까?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라고, 너희가 무엇을 심든지 하나님은 이 세상에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는 것이 창조의 법칙이며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가 아니냐라고. 그래서 너희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을 것을 거두게 되지만은 성령을 위하여 영적으로 믿음으로 심는 자, 믿음으로 뿌리는 자는 영생을 거두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은 반드시 거두게 될 것이라고. 가끔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미련하기에는 짝이 없고 끝을 모르고 어리석기에도 끝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래서 고집스럽고 고집불통인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때가 있는데 정작 선한 일을 행할 때는 낙심할 때가 있고 선한 일을 하다가도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왜요? 난 의로운데 왜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 난 선하게 이만큼 살아왔는데 왜 하나님 응답을 안 해? 믿음으로 살아가면 기도하면 응답이 이루어진다고 하셨는데 왜 이렇지? 우리에게 닥치는 일들이 오히려 어려운 일들이 뜻밖의 고통스러운 일들이, 불행한 일들이 닥쳤을 때는 낙심합니다. 원망합니다. 포기합니다. 마귀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악한 사람들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쁜 짓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도 그들은 끈질기고 집요하고 그리고 무서울 정도로 때로는 잔인할 정도로 속이고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근데 우리는 선한 일을 할 때도 낙심하기도 한다는 이야기죠. 야곱은 그날 아침에 일어나서 불현듯이 생각 속에 스쳐가는 거, 아, 이 세상 공짜가 없구나. 아니,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구나. 아버지를 속였고 형을 속여서 가로채웠던 그 결과 오늘 자기가 당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외삼촌에게 한마디 하죠. 외삼촌,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속인 대로 거두는 것이지만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7년 동안 어떻게 일했는지 당신이 다 보고 있었지 않습니까? 7년 동안 무엇을 위하여 일했었는지, 그리고 7년 동안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었는지, 그런데 이게 뭐란 말입니까? 맞아요. 그의 말대로 그는 7년 동안 기쁨으로 일했었고 돈 한 푼 안 받았지만은 감사함으로 일했습니다. 사랑 때문에. 그 여인 라헬을 자기 아내로 삼을 수 있다라는 그것 때문에 그는 기쁨으로 며칠을 보내는 것처럼 한국의 굉장히 큰 교회 입구에 가끔씩 가보면 큰 돌덩어리에다가 적어놨어요. 7년을 하루처럼. 그 목사님의 간증이었는지, 목사님이 갖고 있는 어떤 목회 철학이 있는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인지, 그 입구를 드나드는 많은 성도들은 들어가면서 그걸 다 보고 있습니다. 7년을 하루처럼.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교회 오는 거 하루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거 일주일에 한 번, 또는 새벽기도 오는 거 어쩌다가 한 번, 이게 그들에게는 얼마나 지루함인가? 아니면은 기쁨으로 7년을 하루처럼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의욕의 동기, 열정의 동기, 희생의 동기, 그리고 충성스러움의 동기가 그 속에 있었죠. 근데 그대로 속임을 당했습니다. 도대체 외삼촌 왜 이렇습니까? 스쳐갔던 생각, 맞아, 심은 대로 거두는 거야. 하지만 이 외삼촌이 대답하죠. 우리 동네에서는 언니를 두고 동생이 먼저 결혼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한 거야. 적어도 하루 아니면 적어도 일주일 가까이는 잔치를 벌였을 때 그 잔치 대상은 라헬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잔치가 끝난 그날 밤에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습니다. 이건 뭐죠? 싸워야 합니다. 술을 하든지 고소해야 합니다. 아니면 외삼촌 멱살이라도 잡아야 되고, 외삼촌이 제안하죠. 7일 더 보내라고, 그리고 7년을 더 섬기라고. 말도 되지 않습니다. 지난 7년 동안 희생하면서 돈 한 푼 안 받고 열심히 일해줬는데 다시 7년을 더 하다니, 이건 말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야곱은 변했습니다. 그는 적어도 7년 전에 베델이라는 들판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이 보여준 그 놀라운 계시를 보았던 이 야곱은 변했습니다. 말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삶의 태도도 변하고 100% 변한, 천사로 변한 것은 아니지만은 점점점 변화되어지는 사람으로, 모습으로 우리에게 등장하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 전능자 하나님을 만났는데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이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그 의로우신 하나님을, 죄인인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리고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고 가장 외롭고 가장 비참한 루스라는 땅에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똑같이 살 수 있습니까? 비록 심은 대로 거두어서 지금 내가 똑같이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는 그 순간 자책감으로 자악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죠. 외삼촌의 이야기를 그대로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그대로 하겠다는 거죠. 오늘의 주제는, 전체 주제는 천성을 향해 올라가는 길, 힘든 길이지만은 그러나 생명길 되기 때문에 포기해서 안 된다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오늘 걸어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근육도 필요합니다. 6년, 7년 전에 네팔에 갔을 때 네팔에 계신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목사님, 여기 오시기 전에 걷는 연습 많이 하라고. 최소한 한 달은 걷는 연습하고 올라오시, 여기 네팔에 오시라고. 그래도 여기까지 오시면은 산 등성도 뭐 히말라야 그 뭐 에베레스트는 못 올라가더라도 어느 산 중간 정도는 걸으려면은, 그리고 그 산 위에 못 걷는다 할지라도 걸어야 하니까 연습해서 올라오시라고. 인간에게는 면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천성적으로 태어난 면역, 선천적으로 자연적인 면역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에게는 후천적인 면역, 어떤 항성체를 힘을 통해서 기르기도 하고 노력을 통해서 근육을 강화시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외부로부터 이물질이 침입했을 때 내 몸을 스스로 방어하기 위한, 보호하기 위한 방어 시스템이 작동하는 의미죠. 그 외부로부터 침입하는 이물질들, 때로는 세균, 박테리아 같은, 때로는 바이러스, 이상한 신종, 뭐 독종, 변종, 별별 플루 종류들이, 바이러스들이 침입해오지 않습니까? 이거를 힘이 있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쫓아내고 이겨낼 수도 있지만 우리 몸 안에서, 그러나 때로는 이 면역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백신을 개발하고 또는 예방을 접종하기도 할 때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맞아도 안 될 때가 있죠. 겨울철만 되면은 감기 걸리고 철만 되면은 넘어지는 사람들. 5, 6월에 강아지도 감기 안 걸린다는데 5, 6월에도 감기까지 걸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면역체계가 약해졌을 때. 때로는 외부로부터 침입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부 속에 있는 독성들, 독소들, 염증들이 이게 이상한 잘못된 세포를 만들어서 비정상적인 세포, 암덩어리가 만들어졌을 때 우리 온몸은 긴장하죠. 그 면역체계가 자동적으로 알아차여서 심지어 찾아다니면서 돌아다니면서 잘못된 염증이나 잘못된 독소나 당분된 가스 같은 거, 잘못된 죽어가는 이 우리 몸을 죽이는 세포들을 잡아서 싸우죠. 우리를 지키려고. 그래서 수술을 하는 거, 뭐 혈관을 뚫기도 하고 뼈를 고치기도 하고 잘못된 거 잘라내기도 하지만은 5%, 10%라고 하잖아요. 나머지 90%는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우리 몸의 자생적으로 보호 또는 자생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방어 시스템이 얼마나 제대로 작동하느냐에 따라서 빨리 완쾌되지 않습니까? 신비로움이죠. 영적인 세계도 그래요. 말 한마디에 온통 무너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달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1년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원수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심코 지나가다가 인사 한번 못했는데 그것 때문에 철천지 원수가 되고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분노하는 사람도, 밥을 못 먹는 사람, 잠도 못 자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방했을 때, 내가 원했던 일들이 아니라 원하지 않는 뜻밖의 고난이나 아픔을 당했을 때 그것이 상처가 되어서 쓰러지는 사람들, 바람만 불면은 넘어지듯이 무슨 플루만, 무슨 뭐 바이러스만 찾아오면은 그냥 병에 걸리는 사람들, 천성적일 수, 약한 몸일 수도 있겠지만은 노력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적인 것도 그래요. 이 야곱, 외삼촌에게 한마디 듣습니다. 그래, 그 한마디를 가지고 두 마디, 백 마디로 함께 싸우고 할 말이 많기로 이 야곱은 훨씬 많습니다. 성실하게 일했고, 열심으로 일했고, 오직 돈도 안 받고 일했고, 하루 종일 정말 기쁨으로 일했고, 감사함으로 일했잖아요. 7년을 하루처럼 일했는데, 결과가 뭐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면서 결과가 뭐예요? 아니, 나도 그랬지만 그래도 내가 그만큼 살아왔다면 여기는 정말 좋은 결과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런데 야곱은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겨냅니다. 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속인 거는 속이었지만은, 거두는 거 거둔 거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고, 가장 약했을 때, 가장 비참한 자리에 떨어졌을 때, 가장 힘들고 외로웠을 때 찾아오셔서 약속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걸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은혜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싸우지 않습니다. 오빠하고 싸우는 여동생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오빠가 여동생에게 막 뭐라 그러고 또 욕설까지 하고 그러니까 이 여동생이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하고, 그래 엄마가 그 딸내한테 너 뭐해 지금, 오빠가 내한테 욕하는 거 내가 피한다고, 피하는 오빠가 욕하는 건 내가 왜 그 쓰레기 같은 욕을 내 마음속에 집어넣어야 돼? 난 싫어, 다 피하는 중이야. 그렇죠. 어느 날 목사님한테 한 젊은이가 찾아와서 기독교의 신앙을 이야기해달라고, 그래서 십자가의 신앙이 뭐냐고, 세례가 뭐냐라고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세례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정말 죽는 것이라고, 그러나 그때마다 다시 살아나는 비결, 신비로움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부활의 신앙이라고, 아니 그게 뭐냐고, 어떻게 죽느냐고, 죽는 게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목사님이 그 젊은이를 데리고 공동묘지에 데리고 갔습니다. 여기 메모리얼 옥스 세미터리에 있는 것처럼 침뱉어 보라고, 무덤 위에. 그리고 무덤, 그래서는 안 되지만 남의 무덤에 발로 밟아보라고, 그리고 큰 소리로 한번 욕을 해보라고. 무덤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사람 있느냐고, 기분 나쁘다고. 너 나 무시해? 내가 그렇게 만만하게 보여? 너 나만, 나한테만 큰 소리 쳐? 아니 저게 내가 이렇게 그냥 있으니까 나를 우습게 보는 거 아니야? 라고 반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참다가도, 아니 쟤는 참 속도 좋아, 저런 말을 들어도 참아, 저 사람은 바본가 봐, 저런 일도 당해도, 저렇게 대우를 당해도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바본가 봐. 아니에요. 그 사람 속으로 얼마나 울고 있는지, 참으려고 얼마나 울고 있는지, 그리고 혼자 손해보고 있는 거, 내가 같이 싸우면 아빠가, 엄마가 얼마나 가슴 아파하는지 참고 있는 거, 맏있는 동생은 서로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면역력, 말 한마디에 쓰러지고 문제 하나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다시 내가 어떻게 7년을 기다리겠느냐라고 따져들며 나 이거 싫다라고 포기하고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세상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받아들입니다. 은혜,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7년 전에 베델이란 땅에서 나타나셔서 약속하셨던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너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의 하나님 바로 너의 하나님이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너를 지킬 것이며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라고,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너로 통하여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 약속을 받았는데, 내가 절대로 너를 싫어서 버리지 않을 것이며 어떤 일이 있어도 다시 돌아오게 할 때까지 너를 지켜줄 것이라는 그 약속이 있는데, 왜 싸워야 돼요? 왜 말 한마디 넘어져야 돼요? 꼭 내 계획대로 이루어져야 합니까? 내 방법대로 쟁취해야 합니까? 그렇게 살아왔었죠.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두려웠잖아요. 내 거짓과 위선이 탄로난 것 같고, 내 이 성공과 욕심만 추구하며 살았던 내 인생이 부끄러운 것 같고,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서 떨었던 7년 전의 그 사건이 기억나면서, 그는 고집 부릴 수 없습니다. 내 생각대로 욕심을 부릴 수도 더더구나 없었습니다. 면역이 강해졌다는 거죠. 다윗, 전쟁터에서 전쟁을 준비하고 싸우는 형들을 위하여 도시락을 들고 갔었을 때에 아무도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지 않는 그 순간에 내가 싸우겠다고 했던 그 다윗을 보고 형들이 비아냥거렸죠. 저놈 봐라, 지금 뭘 모르고 있어. 금방을 부린다고. 사무엘이 자기한테 기름 한번 발라줬다고 세상 무서운 줄 모르는가 봐. 그 말 한마디에 삐칠 수 있고, 그 말 한마디는 모욕감에 당할 수 있고, 그 말 한마디에 형들을 바라보면서 한마디 할 수 있습니다. 당신들 뭐 하느냐고. 뭐 하는데 아직까지 싸움도 못하고 있는 주제에 내한테 왜 그 말 하느냐고. 그러나 그 말 받아들입니다. 싸움의 대상을 형들이 아니라 싸움의 대상은 골리앗입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골리앗이 크게 떠들죠. 웃고 있죠. 아, 너희들 나를 향해서 싸울 수 있는 장수가 이렇게도 없단 말이냐. 마치 강아지가 막대기 하나를 들고 나온 것처럼. 아니, 이런 강아지보다도 못한 아이를 내보내느냐고. 그 말 한마디에 기죽을 수 있습니다. 앞에 골리앗입니다. 자기는 맨몸으로 막대기조차도 없는 돌멩이 몇 개를 들고 있지만은, 그러나 기죽지 않습니다. 그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서 싸웁니다. 걸핏하면은 쓰러지는 사람들, 걸핏하면 넘어지는 사람들, 걸핏하면 시험 들었다고 말하는 사람들, 걸핏하면 실망했다고, 가 교회 안 가겠다고 말하는 사람들, 때로는 그것이 하루 가고 이틀 가고 성격에 따라서, 유형에 따라서, 혈액형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지만, 아니, 믿음에 따라서 달라야 하는 것이고 빨리 일어서는 거죠. 믿음에 따라서 금방 돌아와야 하는 거죠. 오래 지체하면 누가 손해예요? 멀어지면 누가 손해예요? 누가 망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일에 고집 부리고 쓸데없는 짓에 자존심 세우는 것만큼 어리석은 짓이 어디에 있습니까? 야곱, 그는 면역성이 강해진 사람이었습니다. 이유는 그의 가슴 속에 있는 은혜 때문에. 그 은혜 속에 담겨져 있는 가장 큰 핵심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그런 세상 사람들 때문에 싸우고 시시한 말 한마디 때문에 쓰러지고 시시한 사소한 문제 때문에 내가 해결하려고 바둥거리면서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때로는 시험도 받죠. 때로는 상처도 받았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오랜 시간 눈물을 흘리면서 문을 채워 잠그고 다 싫어, 다 싫단 말이야, 아무것도 하기 싫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벌떡 일어섭니다. 그리고 천성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고 순례자들 아닙니까? 그 축복이 여러분 마음속에 이 세상을 이기는 천성문을 향하여 문을 열 때까지 승리의 지혜가 되고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이 아침에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어찌하여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시겠습니까? 함께 두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그리고 충만하시고 교통하심이 모인 회중과 특별히 사순절 새벽 제단을 기도의 제단으로 쌓고 있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과 그리고 흩어져서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